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창한 가을 주말인 오늘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거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정반대 맞불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들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했던 일이라며 국회 사무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안에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사께서 먼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입장 표명을 하시고 공개 홍보를 하신다면 여당도 충분히 방어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입장 표명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돌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숭례문 앞과 부산 등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최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선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최종 처분할 걸로 보입니다. 명품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 받은 김건희 여사 모두 혐의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중 명품백을 주고받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6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론을 보고받았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검찰 판단의 배경입니다. 다만 검찰이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검찰 수심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해 최 목사 수심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적은 있지만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전례는 없습니다.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검찰 수사 지휘부 교체, 제3회 장소에서 이뤄진 비공개 조사 등 여러 논란만 남기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최종 처분을 함께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검찰 수심위가 최재형 목사에게 기소 권고를 했는데도 검찰이 이걸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봐야겠죠?
예, 검찰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를 하고 이 최재형 목사만 기소를 한다고 하면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또 만약에 최재형 목사의 재판이 열린다고 가정을 하면 관련 증거나 영상, 자료 등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최재형 목사의 재판이 김건희 여사 재판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 중인데 처분이 같이 나올까요?
그것은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JTBC 보도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2020년 9월 일주일간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첫 연락은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다음 날입니다. 또 주가 조작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도피 중에 쓴 편지도 공개를 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만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란 대목이 등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일당 간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 김 여사 측 해명과 다른 점도 드러났죠?
예,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선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약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4일 1차 주포 이모 씨의 지인 계좌에서 김 여사 계좌로 4,7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이 당시 검찰도 이 돈이 손실보전 명목으로 의심을 하고 이 씨를 조사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결국 이 돈의 명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손실을 본 게 맞는지 손실을 보전받은 것인지 김 여사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김 여사가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 한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죠?
예, 이른바 7초 매도 의혹입니다. 2010년 11월 2차 주포 김모 씨와 민모 씨가 나눈 문자에선 8만 개를 때려달라, 준비시켜두겠다, 그러자 매도해달라고 한 뒤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됩니다. 김 여사 측은 이 거래가 여사 판단으로 직접 주문한 거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거래를 통정 매매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건데 다만 김 씨와 민 씨 대화 이후 어떤 경로로 최종 주문이 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단과 김 여사 측 주장이 다른 만큼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16일에 있을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선거로 치러집니다. 다만 여야 대표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각 당 대표 간 치열한 대리전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산에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겁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한 대표가 직접 후보 지원에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앞서 부산 금정을 방문해 후보 단일화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부산 금정구청장을 포함해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을 뽑습니다. 미니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당대표들이 직접 선거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규모는 작고 국지적이긴 한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조 대표는 오늘 곡성을 찾았습니다.
호남에서 장남 밀어줘야 된다 하십니다. 장남이 아마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식 한 명 있는 것보다 둘 있는 게 낫습니다.
이번 선거는 4월 총선 이후 민심을 읽는 첫 시험대로 텃밭에 기초단체장을 내주는 당대표는 곧바로 리더십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달 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각 당대표들의 지원 유세에도 더 불꽃이 튈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본부를 겨냥한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까지 제거했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이 확전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쪽 밤하늘에 붉은 섬광이 번뜩이더니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본부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가한 겁니다.
Moments ago, the Israel Defense Forces carried out a precise strike on the central headquarter of the Hezbollah terror organization that served as the epicenter of Hezbollah's terror.
이스라엘군은 오늘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스랄라는 1992년부터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다만 헤즈볼라 측은 아직 공습 이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전쟁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We won't rest until our citizens can return safely to their homes. We will fight until we achieve victory.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가 휴전안을 제시하며 확전을 막기 위해 외교전을 벌였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동부로 공습을 확대하고 헤즈볼라도 맞불 공격을 가하면서 확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is a chance that the conflict could broaden into what could be a regional conflict. An all-out war between Lebanese Hezbollah and Israel would be devastating.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각국은 레바논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주요 유흥가에 대한 마약 단속 현장에 심가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유흥가 거리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금요일 밤 클럽이 하나둘씩 문을 여는 시간인데요. 마약 단속 현장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드라이아이스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파란 장갑을 낀 경찰들이 화장실로 들어가 벽면과 천장을 살핍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천장 구멍에도 손을 넣어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약을 했던 흔적이나 담아왔던 비닐봉지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한 클럽에서는 마약류가 담겼던 걸로 의심되는 액상용기가 나왔습니다.
벽하고 그 선반 다리 사이에 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은닉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마약 범죄를 방치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부 클럽에선 손님의 소지품을 직접 살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유흥가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년 전과 비교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이미 358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마약 특별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춘천에서 길 가던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또 나흘 전 광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30대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됩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옵니다. 이틀 전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A씨는 소주 4병가량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범죄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거가 더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숨진 여학생은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빨리 집에 들어오란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엄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칼에 6번째로 찔렀는데 현장에서 기어가 흘렀는데
사람을 팔아서 흡수 안 된다는 거죠. 동물에서 키운 동물은 마음이 엄청 아프네요.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흘 전 광주에서 벌어진 외제차 뺑소니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30대 김모 씨는 나오지 않았고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24일 새벽 3시쯤 고급 외제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도망가 이틀 만인 26일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탄 여성은 숨졌습니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김 씨는 해외 도피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과 무관한 법인 소유의 고가 외제차를 몰게 된 경위도 파악 중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큰 충돌은 없었지만 올해도 축제를 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상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는.
지난해 홍준표 시장은 퀴어 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했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축제장을 막았습니다. 문제없다는 경찰과 맞서면서 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도 축제가 열리기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년 축제를 열었던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기로 했지만 경찰이 차선을 한 개만 쓰라고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최 측은 급하게 장소를 바꿨습니다.
한 차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스를 이렇게 치게 되면 사람들이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둘러싼 갈등은 축제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집회 신고된 구간 안에 경찰이 안전펜스를 설치하자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축제는 1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성소자도 그냥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이고 친구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
축제장 바로 건너에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성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큰 대로를 사이에 두고 축제와 집회가 열린 데다 경찰을 촘촘히 배치해 우려했던 양측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한 달 전 뉴질랜드의 한 도로에서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차량을 정비하는 보안 구역으로 옮겨진 뒤 화장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왜 구조할 수 없었는지 보글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1일 뉴질랜드 제랄딘 도로에서 마주오던 승합차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상비군 17살 김상서 선수, 20살 박준우 선수, 그리고 운전자였던 24살 조범희 코치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7살 한현서 선수와 SUV 차량 외국인 운전자 등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1시간쯤 뒤 한현서 선수만 헬기로 옮겨지고 김 선수와 박 선수, 조 코치는 차량 안에 남겨졌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타지에서 이렇게 됐던 게 너무 죄스러워서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면 미안하다.
사망 원인은 밝혀졌을까?
어떤 아이는 뒤통수만, 어떤 아이는 팔 한쪽만 보였다고. 짐이 다 덮고 있어서.
네. 짐이 위에 준우 등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거죠. 차량 정비소로 가서 분해를 해서.
JTBC가 확보한 현지 경찰의 조사 문건에서도 짐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 안에 스키폴대, 드릴과 송곳, 가방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소방도 짐 때문에 구조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Packed with skis, yes. poles, okay. gear, lots of kit bags as well. Yes. Lots of things.
얼마나 많은 짐들이 차량 안에 실렸던 걸까? 사고 현장을 뒤따르던 목격자들 증언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유리를 깨고 이제 짐 꺼내면서 이제 애들이 막 짐에 거의 깔려 있어가지고
부축 가방이라 그래서 한 6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 가방이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 때 사용하는 음원도 한 40개 정도 같이 실려 있었고 어린 자반 한 300kg?
뉴질랜드 경찰은 블랙박스나 CCTV가 없어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나 관련 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뭐 이를 즉 조사를 뭐 또 따로 해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책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현지 당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지.
아직 어린 코치와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꿈이었습니다.
범인은 범인은 제 전부였죠. 그동안 거저 자라준 씩씩한 아이였고 걸음할 때부터 스키 탔어요. 스키 타고 스키 좋아하고 청소년 대표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까지 했고
준우가 고등학교 1, 2, 3을 계속 1등을 했어요. 친구들도 얼마만큼 후배들도 얼마나 많이 따랐는데 지금까지 맨날 뉴질랜드에서 사고 조사 다닌다고 울다가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그때 우리 밥 먹으니까 또 우리가 또 약간 짐승 같아요. 아들은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더라고.
올해는 자기 힘으로 상대군이 되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뉴질랜드 가서 이제 죽은 거죠.
JTBC는 알파인 스키팀 레이싱 스쿨 감독에게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정부 대신 현지 조사를 이어오다 스포츠 윤리센터에 지도자 의무 위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지금까지 최소 40여 명이 숨지고 460여 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밤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헐린은 시속 225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산사태로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지만 폭우가 이어지며 피해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아시아 선수로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을 썼습니다. 우리 시간 28일 콜로라도전에서 시즌 57번째 도루를 완성했습니다. 2001년 스즈키 이치로의 56도루 기록을 23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6회 초엔 시즌 54호 홈런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55홈런, 55도루 달성해 홈런 한 개만 남겨둔 오타니에게 남은 경기는 두 경기입니다. 단 한 장 남은 가을 야구 티켓을 놓고 살얼음판 같은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5위 KT가 반게임 차로 6위 SSG를 앞서고 있지만 두 팀이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 5위 결정전까지 치러야 합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KT 유니폼에 얼굴을 묻은 팬이 눈물을 훔칩니다. 접전을 이어가던 9회 말 KT 강백호가 오른쪽 담장을 넘겨 7-7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5-0으로 앞서다가 키움의 역전을 내준 터라 감동은 더 컸습니다. 간절함이 통했는지 KT는 12회 말 장성우의 결승 희생플라이로 8-7 케네디 스코어로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SSG보다 반게임차 앞서 단독 5위로 올라섰지만 아직은 불안합니다. KT가 오늘 키움전을 이기고 SSG가 오늘 한화전과 오는 30일 키움전을 모두 이길 경우 공동 5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단판 승부로 5위 결정전을 펼쳐 마지막 가을 야구 티켓의 주인을 가려야 합니다. KT는 일찌감치 SSG 킬러 고영표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한 점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데 오늘 먼저 점수를 뽑은 건 KT였습니다. 1회 말 첫 타석부터 KT 김민혁이 3루타로 출발해 이후 로아스의 땅볼 때 홈을 밟았습니다. SSG는 한화에 2점을 먼저 내줬지만 2회 초 2루타를 날린 SSG 오태곤이 3루를 훔친 뒤 상대 투수의 폭투로 한 점, 3회 초 LADR 적시타로 또 한 점을 얻어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축구협회에 대한 작심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축구협회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어제 김판곤 울산 현대 감독이 전 벤투 감독을 영입할 때 주도했던 분이기도 하죠. 최고 레벨의 감독에게 PPT 같은 걸 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라면서 협회의 행정 능력을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벤투 감독 선임을 할 때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왜 과거의 시스템, 벤투 감독을 데려올 때 시스템을 누가 망쳐놨느냐. 감독을 뽑을 때는 그에 맞는 내용,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또 권한도 주어져야 되겠죠. 방향과 내용, 권한, 누가 다 이런 걸 축소시켰느냐. 결국은 축구협회의 어떤 이번에 선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좀 비판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는 한편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면서 뭐 감독을 면박 주고 팀을 와해시킬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보셨나요?
한편으로는 감독으로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겠죠. 지금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 고쳐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문제가 빚어졌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수정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시기 같은 게 있나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잡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때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돼. 지금 덮고 가자. 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거죠. 그 논리로 따지면 우리는 축구협회 특히 대표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돼도 우리는 언제나 그거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팀 사이클은 계속 4년 주기로 계속 똑같이 돌아갑니다. 월드컵 예선을 치르죠. 좀 있으면 본선을 하죠. 끝나면 아시안컵을 치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 대표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 지금 월드컵 예선인데요. 끝나면 월드컵 본선인데요. 끝나면 아시안컵 치러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지극히 상황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논리는 매우 자기 주관적으로 왜곡되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 축구대표팀이 잘 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걸 테잖아요.
맞습니다.
뭐 축구협회를 개혁하는 것과 다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가 빚어졌을 때, 잘못이 있었을 때 바로잡고, 왜 우리가 바로잡냐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잡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바로잡지 않으면 정체가 됩니다.
네.
아니면 퇴보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국 축구가 왜 정체하고 있습니까? 한국 축구가 일본에게 왜 뒤처지고 있습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문제가 있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린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은 적절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덮고 가자. 이렇게 계속하면서 한국 축구는 정체했거나 퇴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개선하거나 바꿔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갔죠. 저는 두 개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와 한국 대표팀이 앞으로 가는 게 결코 모순되거나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가는 문제라고.
그럼요. 우리가 만약에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만약에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출발하고 보자 급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꼭 탈이 나죠. 처음부터 아예 자동차 점검을 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 여행을 아주 안전하게 빠르게 잘 갈 겁니다.
네.
준비를 잘하고 가야 되겠죠.
네.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중간 발표가 이제 나흘 뒤 2일에 있을 예정인데 어떤 네. 내용들이 좀 담겨야 한다고 보세요?
뭐 담겨야 한다는 제 의지보다는 네. 아마 문체부가 강도 높게 축구회관, 축구협회에 들어가서 이미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간 발표가 나오는 건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홍명보 감독 선임부터 축구협회의 재정적인 문제까지 다 들여다봤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올 공산이 높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겠죠. 이것은 이제 빌드업에 지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22일에는 축구협회만을 위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고인으로 나갔던 그것은 현안 질의
네.
아주 초보적인 것이었고 이번에는 그 국정감사를 위한 감사를 위한 중간 발표가 일어나는 거고 20일에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이 비판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계속 밝혀내는 것은 더 강도가 세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 두 사람이 지금 뭐 온갖 여러 비판과 압박 속에서도
네.
끝까지 자리를 내놓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지금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근 한 1, 2주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질문 같아요.
네.
사람들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아, 이 정도로 문제가 많으면 이 정도로 지적을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둘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정말 문제다라고 인식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현안 질의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다른 세상을 사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느끼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서 어떤 문제 그걸 포함을 해서 축구협회가 그동안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난맥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준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감독을 선임을 하는데 다른 감독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홍명보 감독은 집 앞에 밤 11시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그게 공정한 룰이다? 전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우리랑 완전 다르지 않느냐. 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늘과 비슷하게 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29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의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끄라토는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다음 주 날씨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